오늘은 잠언 18번째 강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은 문제를 일으키는 말의 해악과 폐해,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나쁜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Wisdom,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아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것과 더불어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분별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 이 말이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예술, 그 다음에 분별력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다 살펴봤을 때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문제, 좋은 말, 나쁜 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화를 내는 거, 분노를 내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세요. 그래서 사람도 역시 진노하고 분노라는데, 이게 때에 맞지 않게 하면 그럼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이제 다스리고 절제하느냐, 그 다음에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어떻게 친구에게 조언을 주느냐,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정보를 주고 있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말, 분노 다스리는 거, 이런 거는 인격, 그 다음에 성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지은 그러한 그 잠언의 말씀 주석이 있습니다. 제목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이벤젤리컬,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뭐 성경 구절 자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주석을 단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경건서적을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주석입니다. 그래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그 주석, 이걸 기초로 해서 거의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제 생각을 여기다 더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잠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전체 그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미쳐요. 심각한 상처를 가져오고 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또 나쁜 말 중에는 아첨하는 말도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헐뜯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쁜 말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해악과 폐해가 생기는가, 또 나쁜 말을 자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시고 또 심판을 주시는가, 이런 거를 지혜의 대왕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문모씨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이제 당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법들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 신문기사를 그래도 자주 봤어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오늘도 했는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걸 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는 사실 거의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거의 읽지 않아요. 그냥 보게 되면 이게 헤드라인 뉴스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한 5년 동안 어쨌든 뭐 살아남기 위해서 신문이나 이런 뉴스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신문마다 아침마다 해서 뜨거운 논쟁의 이제 기사들이 하루의 시작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막말하는 거, 또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나갖고 어떤 사람의 뭐 비밀, 뭐 사생활 이런 걸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까발려서 올리고,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도 올렸다가 그 이미 다 사실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또 조그맣게 뭐 사과의 글을 올린다든지, 우리 MBC 주진우 아시잖아, 이 거짓말쟁이 이 스트레이트에서 우리가 한 말을 다 그냥 이렇게 짜짓기를 해갖고 뭐 저를 친일파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고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거기 갔더니 MBC 이제 관계자들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 방송사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거기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MBC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안 고쳐요. 그렇게 해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도 앞에 있는 것 잘라다가 뒤에 붙이고, 뭐 뒤에 있는 것 앞에 붙이고 해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친일파가 아닌데도 친일파로 만들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읽은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고 불법의 세계다. 혀 자체가, 이게 혀라고 얘기할 때, 이제부터 잠언이나 야고보서 이런 거 읽을 때 혀가 나오면 그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 입, 그 다음에 혀 이렇게 나오면 입술,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다. 그냥 말이라고 대체해서 읽으시면 돼요.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불법의 세계고 불이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이런 나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모든 좋은 거를 다 태워버리는 불법의 세계다. 그러니까 말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모임이 깨지고, 우정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어저께 그저께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할 그런 기회를 이제 가졌는데, 아주 미국에서 LA에서 아주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를 못 나간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가 그냥 둘로 갈라져갖고 예배당 들어가는 데부터 이쪽 병 저쪽 병이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이러고서는 해갖고 다들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아유 난 이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사업도 못하겠고 계속 양쪽에서 전화 와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이게 다 말 문제예요. 말 문제. 말이 이렇게 사람을 이제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불법의 세계가 신문,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매일같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가십거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들, 여자들 뭐예요? 그거 저기 뭐야? 찜질방인가? 이런 그런 옷 입고 나와가고 코미디언들이 진짜 그런 저질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뿐이 없거든요. 거기서 그냥 주절주절주절 대고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거기 그 무슨 찜질방 옷을 입구나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 이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찜질방 옷 입고 그냥 가서 그거 하는 거를, 그걸 뭐 최고의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그거 잘하는 사람을 돈을 그렇게 주고 그런 사람을 광고 뭐 이런 모델로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정말 이 땅에 이제 생이 다 그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 또 어떨 땐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 말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신문의 전면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개개인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이 황폐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폐해, 이것 때문에 생기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당하는 그런 그 피해를 돈으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집단 안에서 뭐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이러한 그 집단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악순환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집단은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잠언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불법의 세계, 불법의 세계는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를 통해서 나온 나쁜 말, 이런 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 저주하는 말이고, 어떤 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고, 어떤 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거에는 아첨하는 말도 있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싸우게 돼요. 이렇게 다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쁜 말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 특별히 나쁜 말 하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잠언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에 나온 그런 내용을 야고보가 다시 한번 총정리 요약을 해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해를 어떤 분에게서 이제 받았어요. 그랬는지 그분이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여러 권의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하고 한 그런 분인데, 본인은 제임스 낙스의 그 여러 책들 중에 야고보서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읽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인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만큼 다섯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 그렇게 깊고 이렇게 진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특별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구이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어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시간이 되시면 내일 야고보서 얼마 안 되니까 뭐 읽으면 10분뿐이 안 걸릴 거예요. 그거 읽는데 좀 시간을 내셔서 야고보서를 한번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잠언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잠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나쁜 말, 악의적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황폐함을 가져다 주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그의 그 형제들 가운데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큰 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그런 형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뭐 해서 여러 나쁜 부류의 이와 같은 그 형제들,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또 자기 아들이 무언가 좀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기 전에 아버지로서 말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잠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악의적으로 말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 본인에게도 생기고 본인이 그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도 생기고 그 집단 안에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말만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할 때도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와 같은 말만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이제 요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황폐해질 수 있고, 우리 말을 들은 내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나 직장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삶에 엄청난 이 파멸이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다툼이 시작이 되면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싸움이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악취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네 가지 정도의 토픽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앤더스 목사님의 그 강의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능력. 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혀, 입술, 그 다음에 입, 여기 잠언이나 야고보서에 나오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파워풀하게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내는 그런 말도 많은 경우에 엄청난 이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말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우리 가서 이 말을 할 때 생기는 그러한 그 병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한 한 말씀을 읽고 나머지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 가서 보면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이 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술은 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가져오는 열매가 있어요. 말이 내는 어떤 소출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배도 만족이 되고 그 사람 자체도 충족이 된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혀도 말로다가 제가 이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 이 구절 18장 20에서 21절에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 또 말이 가지고 있는 악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와 수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산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열매와 소산, 이 말은 여기 말고도 12장 14절, 13장 2절 등에도 이제 나옵니다.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 수확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열매는 그냥 단순히 열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가지고 있는 맛도 의미해. 우리 사과를 먹어도 사과도 종류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마도 맛이 다르고 오렌지 맛이 다르고 바나나 맛이 다르고 이런 게 하듯이 우리가 내는 그 말 때문에 여러 종류의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맛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죽고 사는 거, 사망과 생명, 죽고 사는 게 혀의 권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게 이게 말의 능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말을 제때에 맞지 않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면 그럼 악한 열매를 본인도 먹고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합당한 말을 제때에 바르게 하면 본인도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 여기 특별히 그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30년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LA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뭐 귀신을 쫓는다는 무슨 목사가 온다고 그래갖고 유학생들 사이에 그래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가 이 말을 사용하더라고.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든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이 구절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뭐라 그럴까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말로다 그걸 자꾸 표현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첨가해서 헌금을 조금 더 하면 그러면 그 말 내는 대로 사업을 100배 확장해 주십시오. 뭐 교인 수를 만 명을 늘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이 말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상상하라는 거야. 내가 이번에 서울대학에 가야지, 뭐 어디 유학을 가야지, 뭐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이거를 자꾸 상상을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뭐 베니인이라든지 케네스 하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가짜인데 이런 사람이 다 좋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로 포장이 돼서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항상 똑같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상상을 하고 좋은 말을 자꾸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헌금을 곁들여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쓰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이 아닌데 문맥 밖에서 이걸 취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울 수도 이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뭘 상상해서 그냥 자꾸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이게 혀의 권능이기 때문에 완전히 넌센스의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게 있다는 거.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8절 가서 보니까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해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뭐 이제 제 처에게도 그렇고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말 생각 없었다.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근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그 말을 할 그런 의사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드러나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칼로 찌르듯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이거 말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명한 지도자 모세가 함부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다가 백성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이런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우 느보산 이런 데 산에 올라가갖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런 데다 너 이거 한 번만 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엔 들여다 놓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악인은 없는 그런 말일 수 하도 속색이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말이. 근데 그것 때문에 성급한 말 때문에 그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특히 목사나 이런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16장 27절에서는 30절까지 여기 이제 네 절은 여러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되는 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좋지 않은 자거든요. 이런 자는 악을 캐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광물을 캐내고 이렇게 하려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삽을 가지고 이제 광물을 캐냈거든요. 그렇게 캐내면 여러 종류의 이제 그 광석이 이제 나오면은 그걸 이제 재련하고 해서 그래서 철도 만들고 나중에 노트 만들고 다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악한 자들은 뭐만 캐내느냐 하면 악만 캐낸다는 거예요.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만 캐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란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냐,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그런 그 사냥꾼처럼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악만 캐내는 거예요. 예, 악한 것만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만 상상하라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가서 보시면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 참 야고보가 멋있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심지어 뱀도 길들이잖아요. 인도 이런 데 가면 피리를 이렇게 불면 뱀도 길들여져 가지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마술사의 말을 듣는데, 예, 이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 그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 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 특별히 나쁜 말을 하는 그런 혀는 악한 것만을 상상하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온갖 악한 것만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뿜는 이와 같은 지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23절 가서 보면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낸다. 자, 헐뜯는 혀, 나쁜 거 말하고 돌아다닌 그런 혀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날씨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여기 이 잠언의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그 날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북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비가 몰려가요, 이런 거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활하고 음흉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나중에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꾸 헐뜯는 말, 나쁜 말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화를 내고 성을 내면 그 사람을 몰아내서 그 사람에게 매를 가져다 준다. 그 자연현상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헐뜯는 사람에게 닥치는 나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6장 2절에 또 가서 보면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없는 저주도 닥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파워풀해도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저주한다고 해도 그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 안에서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발람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수기 23장 가서 보시면 이 발락이라고 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저주의 말을 하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악한 자들이 악한 말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고통의 시련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찰서 가고 검찰 불려가고 뭐 재판정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증언을 하고 이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5년이 이렇게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없는 저주, 그렇죠, 까닭없는 그와 같은 그 고수, 비방의 이런 말, 이게 닥치지 아니한다, 나에게 닥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조금 더 말을 이제 조심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이렇게 나쁜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지금도 뭐 LA의 김 무슨 목사라고 해서 뭐 비방을 하고 또 여기 무슨 침례교회 무슨 뭐 임 뭐라고 해서 뭐 비방을 하고 이게 뭐 목사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고 이거예요.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 없는 그런 저주 비방 이런 그 험담한 그런 말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제풀에 죽어가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걸 비춰갖고 여기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말이 있는데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 아첨하는 건 뭐냐 하면 진실을 과장을 하는 거예요. 꼭 뭐 나쁜 걸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걸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이 오랫동안 지혜롭게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일반 백성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창녀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누구 아들인지 이걸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 그런 걸 들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문제 이거에 대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첨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첨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누가 와서 너가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너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첨의 말을 하고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속이기 위한 연막이라는 거죠. 연기로다 이렇게 해서 가려놓으면 그 정체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여러 사람 재판해 보니까 이런 아첨꾼들이 굉장히 많더라.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첨하는 입은 결국은 패망을 이룬다,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돼요. 직접적으로 아예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든지 글을 쓰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땐 거짓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미움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미워하는데 이 사람이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과장해갖고 아첨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뭔가 이제 아첨하는 그런 말 이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올무가 돼갖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와서 쑥 이렇게 골무에 걸려있는 걸 낚아채면은 그럼 자기가 미워하려고 했던 그 미움을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심지어 극도로 미워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표현하면서 내가 쓰러져 넘어지게 자기 도취에 빠지면은 그럼 내가 쓰러져 넘어지게 되거든. 이때 와서 나를 낚아채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에스더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아첨의 말을 하잖아요. 아첨의 말. 그렇죠? 은 만 달란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그 변호인이 유대인들 그 치리자들과 함께 총독 앞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뭐라 할까 음해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총독 앞에서 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혀에서 기름이 그냥 줄줄줄 떨어지듯이 그렇게 총독에게 아첨을 하거든요. 그게 아첨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 자를 보니 이는 전염병 같은 자요. 그저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이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총독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고는 우리가 가만히 보니 이 자가 세상의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능멸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28장 23절에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입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첨을 하면 내가 친구를 얻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 또 저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첨을 하려고 합니다. 아첨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기보다는 오히려 꾸짖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됐는데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 상대방에게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은 호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저도 이제 뭐 목사하고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 조심하냐? 아첨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조심을 합니다. 저는 또 성격이 그냥 딱 끊고 그래갖고 그냥 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좀 상처받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나 이상으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나를 이만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치켜 세워가고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높여갖고 아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 힘든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저에게는 제 처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거를 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쓴 말, 쓴 말이 몸에 좋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가운데 그렇게 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우리 대통령 같은 이런 경우에 그냥 뭐 사람의 바다잖아요. 사람의 바다로 이렇게 주변이 있는데 거기서 와서 그냥 계속 아첨하는 말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잘못 쓰고 뭐 조국이니 뭐 이런 자들이 뭐 나타나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게 이런 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게 아첨의 바다에 빠지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좀 제대로 잘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누구를 없애야 되냐? 이 아첨꾼들을 옆에서 없애고 와서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는 사람을 옆에 앉혀야,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교회도 발전할 수 있고, 특히 목사는, 목사의 아내가 고언을 안 하면 그럼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고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가 그냥 우리 목사가 최고라 그러고 이러고 다니면은 그냥 교회는 수렁으로 그냥 점점 빠져드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혹시 목사가 되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고언의 말, 쓴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내가 되어야만 그래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야 좋습니다. 29장 5절,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이웃에게 이제 아첨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로 하고 좋은 말로 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로 그를 속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좋은 말 들으면은, 그러면 그 하만이 얘기한 그런 좋은 말 막 이런 거 듣고, 그리고 왕이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곤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스스로. 다행히 그 바울을 이렇게 상대했던 그 총독은 그 더둘로라고 하는 그 변호인의 그 아첨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잘 사태를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상 속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그 그물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물에 빠지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그물에 빠지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솔로몬이 헐뜯는 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에 대한 경고도 많이 줬어요, 잠언에서. 헐뜯는 말, 중상모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남을 등 뒤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특히 사실이 아닌 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헐뜯는 말인데, 이런 말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또 사실이 아니거나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크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한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등 뒤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중상모략하는 거, 헐뜯는 말은 왜 생기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들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여러 번 계속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듣는 상대방이 거부감을 이제 표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방 드러나게 된다. 10장 18절,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여기 18절에서 21절은 주로 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18절 시작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춘다. 마음속에는 저 사람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근데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말로다가 과대포장해갖고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헐뜬 말을 남들에게 가서는 하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남들에게 가서는 헐뜬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이렇게 나타내면 상대방이 이제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아니까 내가 미워하는 걸 숨기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모습을 포장을 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헐뜯는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이중 인격자 같은, 위선자 같은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성경이 어리석은 자다. 왜 그래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금방 드러나요. 상대방이 이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 말 하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는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상대방의 이렇게 범법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거를 지적을 해서 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이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선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17장 9절에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덮어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줄 사례가 있고 덮어주어서는 안 될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18장 15절에서 20절에 내 형제가 범법하는 것을 보거든 먼저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래도 가서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가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축출해 내라 그랬잖아요. 내쫓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저울에 있으면 이렇게 밸런스에 이렇게 놓고 그러고 봐야지. 잠언에 있는 거,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니까 교회에서는 다 사랑만 해야 되니까 다 덮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친구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사실 그렇잖아요. 형제, 뭐 저하고 동생이 있는데 뭔가 동생이 잘못을 했어요. 이걸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그냥 고자질 하면 동생이 얼마나 얻어 터지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를 망치거나 국가를 망치거나 가정을 다 망치는 그런 일, 그거 다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성경은 균형 있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한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돌아다니면서 비지바디가 되는 거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이거는 이 잠언이 얘기할 때 그 쓸데없는 말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로운 정보를 퍼뜨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잠언의 문맥은 그러한 문맥이다. 그걸 이야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진실에 대한 왜곡된 정보예요. 진실이 건데 옆에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담화라는 그런 사람은 너무나 경솔해서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냥 그 순간 벌써 옆으로 해서 온 지구를 다 도는, 카톡 하면 온 지구가 지구를 그냥 금방 순식간에 돌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 예. 이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이렇게 그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잠언의 말씀이 이제 많이 있어요. 예, 그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의도적이 아닌 그런 경우에도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비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비밀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8절에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비지바디가 돼갖고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비뚤어진 인격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말을 통해서 친척들을 갈라놓고 친구들을 갈라놓고 교우들을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건 뭐냐?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장 14절, 그 다음에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17장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자,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덮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그거를 항의도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뭐 가정을 파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친구가 정말 실수로 뭐 잘못한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범법을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택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여러 간첩이 왔는데 이걸 해서 범법을 덮어주라 그랬다 그래갖고 간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마귀의 간첩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귀의 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구 관계, 정말 뭐 파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걸 덮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 국가와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돼서 교회가 서느냐 망하느냐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다 덮어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범법하는 자에 대한 징계, 이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따라야 되는 겁니다. 18장 8절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입술을 통해서 말을 내면은 꼭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 이게 한담하는 거,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이렇게 돼서 그의 입은 매를 부른다. 이런 말을 하면은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를 매로 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먹을 들이다 대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옆에 있는 친구도 남인 지인이 그냥 두지 않고 펀치를 날리는 그런 일도 한다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까지 경험을 한 걸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26장 20절에는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뭐 캠프파이어고 뭐고 하는데 막 타고 있는데 나무 더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이게 한담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해 생겼으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깨끗이 불이 금방 꺼지듯이 금방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자기의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는 말, 헐뜯는 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실이 아닌 왜곡된 말을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자, 말 중에 이제 하나 또 나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하나님 왜 이 거짓말을 미워하냐?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그냥 완전히 180도 이렇게 다른 그런 것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거짓이나 거짓말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 그거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줬어요. 그 헌금을 저쪽에 가져다 주라고 이렇게 할 때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잘못된 데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왜 그래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투명한 그런 그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12장 19절에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짓말하면 금방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면 그 결과가 잠시 동안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금방 드러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고의 이런 policy, 정책이다. 친구를 대할 때든 직장에서 뭘 하든지 뭐 할 때 하여튼 뭔가 일이 꼬여서 좀 당황스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한테 무슨 위기가 닥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어떤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honesty, 정직함,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최상의 정책이다. 특히 교회나 국가 이런 거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장 22절,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자, 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면 우리 입에서 진리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입술을 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7장 20절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악한 일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거짓말하고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정말 뒤에서 남을 흉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성공도 할 수 없다. 이 말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든 그 자신이 재앙에 빠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장 5절 거짓 증인,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게 거짓 증인이 되는 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위증죄를 짓는 거예요. 위증죄, 그렇죠? 이 위증죄를 짓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 나봇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세벨의 그런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봇을 저 위에 세우고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갖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내려치시는데 개한테 밥이 되도록 그렇게 내려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 때문에 십자가형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거짓 증인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발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22절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저 사람에게서 좀 친절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한다고 하고는 한다고 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렇게 가난하지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장 6절에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리저리 나뒹구는 헛된 것.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추풍 낙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을에 낙엽이 쫙 떨어지면 바람 불면 휙 왔다 갔다 하죠. 이리저리 나뒹굴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혀로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축적하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한 재물은 곧 사라지고 만다, 축복 낙엽처럼 곧 사라지고 만다. 결국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 그를 얽으면 올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말의 영향이 영구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구히 지속이 된다. 한번 내뱉은 그런 말이, 어떤 경우엔 뭐 부부끼리 뭐 서른 살에 내뱉은 말이 죽을 때까지 80세, 90세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뱉은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의 배우자, 또 자녀들, 동료들, 그다음에 교우들,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와 이제 상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말인가, 적절하지 않은 말인가, 때에 맞는 말인가, 때에 맞지 않는 말인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해서 강력한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뭐를 반영하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있거든요. 이 자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해서 악한 것을 낸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남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죠? 낙담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